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애쉬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아시아 지역 최대 연례 안보 회의인 샹그릴라 대화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했습니다. 세계 각국 국방장관과 군 고위 지휘관들이 참석하는 샹그릴라 대화는 오늘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카터 장관은 내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는 남중국해에서 계속되고 있는 중국의 건설 활동 등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카터 장관은 지난주 중국이 남중국해 정책과 관련해 자기 고립의 대장벽을 건설하는 위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 상황과 미중 관계, 아시아에서 증가하는 이슬람 반군들의 활동 문제 등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과 유럽, 아랍 국가 외교장관들이 참석하는 중동 평화회의가 오늘 프랑스 파리에서 열립니다. 각국 장관들은 이번 회의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회담 재개를 위한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반응은 다소 소극적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단순히 프랑스와 다른 나라들의 제안을 듣기 위해 이 회의에 참석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리도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의제를 제안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각국의 제안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또 갈등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대표들의 참석도 계획돼 있지 않습니다. 지중해에서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구조활동이 진행 중이라고 그리스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그리스 크레테섬 인근에서 전복된 이 선박에는 상당수의 난민들이 탑승해 있었으며 현재까지 300여 명이 구출됐습니다. 그리스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지중해를 오가는 선박들이 구명장비를 지급하고 난민들을 구하기 위해 이동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규모는 수백 명이 될 것으로 해안경비대 대변인은 전망했습니다. 사고 선박이 어디서 왔는지 또 탑승객들의 국적이 어디인지 등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주에는 시리아인과 아프가니스탄인, 파키스탄인 65명이 탄 선박에 그리스 인근 해상을 항해하다 저지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상호 비난전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어제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가 지식과 안정성, 막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미국 대통령이 되기에 기질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어제 저녁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에서 가진 유세에서 자신의 기질은 클린턴 후보보다 훨씬 강인하고 낫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또 클린턴 후보의 연설을 듣는 동안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가 힘들었다며 만일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설했더라면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폄하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각각 버진아일랜드와 푸에르토리코 당원대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두 지역에 걸린 대의원 수는 79명에 불과하지만 오는 7일 실시되는 6개 주 동시 경선에서 클린턴 후보 역시 당내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무난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재임 중 마지막으로 미 공군사관학교에서 졸업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미 서부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위치한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800여 명의 새로운 공군장교 임관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지난 7년간 경험한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교훈을 전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이 고립주의를 택할 수는 없다며 전 세계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국제사회에서 고립주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미군이 단독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외교와 조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도에서 경찰과 공원을 무단 점거한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 적어도 19명이 숨졌습니다. 인도 북부 마투라시의 한 공원에는 2년째 3천여 명이 무단 점거한 채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강제 철거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경찰이 어제 이들을 해산하기 위한 단속에 나서면서 양측이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2명도 숨졌으며 수백 명의 점거자들이 체포됐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3일 금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무자비한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간의 대화 주장이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였을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이 진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이 국제금융체제에서 더욱 고립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32도로 계속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딴 대화 공세를 펴온 북한이 갑자기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고 나온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한국 측에 떠넘기기 위한 양면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무자비한 물리적 타격을 위협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얼마 전까지 여러 기관과 보도 매체를 통해 남북 대화를 주장한 북한이 태도를 돌변해 물리적 위협을 거론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강경 공세,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을 운운하면서 또다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모습은 그간의 대화 주장이 진정성이 없는 선전공세였을 뿐이라는 점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한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 위협에 흔들림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서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북한은 무모한 도발 위협을 중단하고 핵을 포기하고 변화를 선택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자신들의 군사회담 제의가 긴장 완화와 평화 보장을 위한 정당한 제안이라며 이를 무모한 군사적 망동으로 거부할 경우 한국 당국에 가해지는 대응은 무자비한 물리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군사분계선과 서해 열점 수역 등에서의 군사적 충돌의 불씨를 제거하고 정세 안정을 도모하며 남북관계 개선에 평화적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한 제의였는데 한국 당국이 이를 위장평화 공세라고 전면 거부하고 군사적 망동까지 부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처럼 대화 공세와 위협 카드를 번갈아 쓰고 있는 데 대해 한반도 정세 불안정의 책임을 한국 측에 돌리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현 단계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관련국들의 시선을 자신들의 비핵화가 아닌 지역 평화 문제로 쏠리게 만들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협상과 협박카드를 번갈아 내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추가 도발을 위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행동이기도 하다는 관측입니다.
이번에 모인 거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전쟁이 일어날 만큼 지금 굉장히 급박하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그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평통 성명도 일단 그런 목적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을 면담한 직후 이번 성명이 나온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시 주석이 리 부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언급하면서 북한을 압박 일변도로 다루기보다는 회유와 설득을 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의 대북 지원이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방중 문제 등을 놓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중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한국에 대화 공세를 펴고 있고 이번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도 대화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남북 대화를 재개해서 한반도를 평화적으로 만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핵이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한국을 대화로 당으로 끌어내야 된단 말이죠. 그 지난번에는 유화적인 자세로 대화를 요구했고 이제 한국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이 안 나오니까 이제 반대로 이제 압박하는 거죠.
김 박사는 북한으로선 이런 이유로 자신들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군사적 도발엔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핵 문제가 오늘 싱가포르에서 개막된 2016 아시아 안보 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처음으로 특별 회의 주제로 선정됐습니다. 한국 정부는 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북핵 관련 본회의 연설을 비롯해 전방위 북핵 외교를 펼칠 방침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의 본회의 주제 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한국 국방장관의 샹그릴라 대화 주제 연설은 지난 2011년 이후 5년 만입니다. 한 장관은 이번 연설에서 지난 3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충실한 이행 등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데 중점을 둘 방침입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박창권 박사의 설명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어떤 핵 개발 포기를 촉구하고 이에 관련된 관심을 각 국가들이 갖도록 하고 국제적 여론을 조성하고 협력을 촉구하는 그런 것이죠. 특히 중국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공개 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이 한 목소리를 낸다 하는 것은 중국한테도 큰 압박이고 무시할 수 없거든요.
특히 지금까지의 샹그릴라 대화에선 북핵 문제가 미국과 한국, 일본 등 몇몇 국가에게만 관심사였다면 올해는 상황이 좀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4일 특별 세션 의제로 처음으로 북한의 위협 억제가 선정돼 각국의 고위급 인사와 전문가들이 북핵 문제를 놓고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올해 초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한의 위협 지수가 높아지면서 북핵 문제가 전 세계의 안보 문제로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군당국은 올해 샹그릴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4일 미국과 한국, 일본 등 3국 국방장관 회담을 비롯해 미한, 한일 양자회담도 잇따라 열립니다. 지난해 샹그릴라 대화 이후 1년 만에 열리는 미한일 국방장관 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역시 북핵 문제로 북한 위협에 대한 상황 평가를 비롯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 권기현 담당관입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회의 기간 중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여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공조체제 강화와 국방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미한일 회담에 앞서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도 별도로 만날 계획입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지침 대응인 4D 작전 개념을 점검하는 등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논의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3일 미국의 사드 배치 곧 발표 임박 보도와 관련한 입장 발표를 통해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의 2일 정례 브리핑 내용입니다.
현재도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고 협의가 종료가 되면 필요한 사항들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장관은 5일엔 프랑스와 스위스 국방장관과도 각각 만나 군사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주관으로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주요국 국방장관과 안보 전문가들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돼 샹그릴라 대화라고도 부릅니다. 이번 회의엔 23개국 국방장관을 비롯해 모두 35개 나라 대표단이 참석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애쉬튼 카터 미 국방장관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 계획이 진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중 간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쉬튼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반도 사안에 관해 언급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회의 중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을 만난다며 사드 배치 계획이 의제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터 장관은 사드는 배치 계획이 진전 중이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미한 두 동맹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드 배치는 두 동맹국이 함께 결정한다며 모두가 이런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배치 시기를 묻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추가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다양한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안팎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첨단 미사일 방어 체계로 미국과 한국은 지난 2월 사드 배치에 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나라가 일부 경쟁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여러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북한이란 겁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모두가 불만을 갖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과 6자회담 5개 참가국들 그리고 유엔 등 여러 경로를 통해 협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패에 대해서는 결과가 어쨌든 도발적이며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터 장관은 북한의 국제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유엔이 매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울러 미한일 세 나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특히 세 나라가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계속 구축하고 능력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이 참석하는 15차 아시아안보회의는 3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싱가포르의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립니다. 아시아안보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 다자 안보협의체로 특히 관련국 국방장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유일한 연례회의입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별도로 한일 국방장관들과 양자 3자 회동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뷰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한 미 재무부의 결정을 중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 재무부가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이 국제 금융 체제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신안보센터의 데이비드 애셔 선임연구원은 2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It was a long time coming. There's been an evidentiary basis for taking the action for many years, going back to 2000.
지난 2005년 이후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할 기반이 되는 증거들이 다수 존재했다는 겁니다. 2005년 미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관으로 방코 델타 아시아 BDA 은행 체제에 관여했던 애셔 연구원은 북한이 사이버 해킹과 위폐 제작, 마약 밀매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애셔 연구원은 북한이 아마도 세계 최대 범죄 활동과 자금 세탁 지원 국가일 것이라며 미 재무부가 이번에 취한 조치는 기본적으로 이런 북한을 금융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the Treasury action is going to force financial institutions to no longer have any transactions with North Korea.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북한과 어떤 거래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가론 국장도 재무부의 이번 조치로 북한이 미국의 금융기관들을 이용하는 것이 원천 봉쇄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nd while there are already prohibitions on North Korean access to those accounts, this would preclude both access to those for these types of transactions and indirect access as well.
이미 북한이 미국 은행들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위장회사를 통한 기만적인 방식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도 미국의 금융체제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미 재무부는 이번에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대리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울러 제3국 은행들이 미국에 개설한 대리계좌를 북한 금융기관들을 위한 거래에 이용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이런 조치들은 60일간의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발효될 예정입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 재무부가 북한에 대해 가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를 부과했다고 평가했습니다.
So North Korean banks cannot use those New York accounts, but more importantly, other banks like Chinese banks cannot.
북한이 미국 금융체제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북한과 관련 있는 중국의 은행 등 다른 은행들이 미국에 개설한 대리 계좌를 이용해 송금할 수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매우 강력한 세컨더리 금융 제재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특정 국가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재무부의 이번 조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 은행들도 미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나 다른 나라의 세컨더리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 대학 국제대학원의 윌리엄 뉴콤 객원연구원은 국제 금융기관들이 경각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ake a lot of international banks think twice before handling North Korean accounts because
미국 은행들과의 관계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많은 국제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에 대해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국제 금융 거래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뉴콤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미국 뉴욕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행 보고서 제출 시한은 뉴욕 시간으로 어제 즉 2일까지로 어제 오후 현재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한국, 러시아, 일본, 호주 등 20여 개 나라가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영문 10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 현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대형 통신 장비 업체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 미국 정부가 미국산 장비와 부품 수출을 금지하는 나라에 이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화웨이는 미국 기업과 거래가 중단되는 조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 상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타임스 신문은 상무부가 소환장을 통해 화웨이 측에 북한과 이란, 수단, 쿠바, 시리아 등과 거래한 기록을 요구했다고 2일 보도했습니다. 또 화웨이가 자체적 혹은 제3의 회사를 통해 이들 나라로 보낸 화물 내역에 대한 5년치 기록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화웨이가 미국의 장비와 부품 등 수출이 제한된 품목들을 이들 나라에 불법 수출했다는 의혹을 받은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을 포함한 이란, 시리아 등에 미국이 제한 품목으로 규정한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거나 재수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장비와 부품이 무기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또 다른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GTE가 이란 등의 수출 제한 품목들을 재수출했다며 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는 미국 기업이 GTE에 장비와 부품을 수출하기 전 미리 상무부의 허가를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미국의 부품으로 스마트폰 등 완제품을 만들어온 GTE가 큰 타격을 받게 됐다고 당시 이를 보도한 언론들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GTE가 북한과 이란에 대한 판매 내역을 공개하고 일부 나라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달 30일까지 제재를 유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가 이번 조사에서 북한 등의 미국 정부가 금지한 품목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GTE와 같은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은 화웨이가 GTE보다 규모 면에서 더 크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 따른 파장이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화웨이의 2014년 수익은 미화 600억 달러로 GTE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통신과 관련한 각종 장비를 생산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특히 북한에도 화웨이가 만든 스마트폰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웨이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화웨이는 회사가 운영되는 지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미 상무부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을 8년째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압박하는 법안이 지난달 하원에서 발의됐지만 국무부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2일 2015 연례 테러 보고서를 미국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테러 지원국엔 이란과 수단, 시리아가 재지정됐고 지난해 5월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된 쿠바는 명단에서 삭제됐습니다. 북한 역시 8년째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미국과 북한 간의 핵검증 합의에 따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를 폭파한 사건 이후 어떤 테러 활동도 지원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입장은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며 오바마 행정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져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하원에서는 지난달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23가지 테러 사건들에 연루됐다며 미국 행정부가 이를 조사한 뒤 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무장관이 조사를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다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지정하지 않을 경우 자세한 법적 근거를 설명하도록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제시한 북한의 테러 혐의는 일본 적군파 조직원 보호, 2000년 한국계 미 영주권자였던 김동식 목사의 납치, 2010년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암살 기도, 미국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 지원 혐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이런 혐의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1970년 여객기 납치범인 일본 적군파 4명이 북한에 살고 있고 2014년에 일본과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결과를 일본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북한이 미국의 대테러리즘 노력에 전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있다면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대테러 비협력국에 재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아시아의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 유사기구인 아시아태평양그룹의 참관국이지만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 근절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가 이런 중요한 제도적 결함을 북한이 제기하지 않아 국제금융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의 힐러리 배처 존슨 대테러국 부조정관은 앞서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 자세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regularly reviews the available information and intelligence on North Korea to determine whether the facts indicate that it should be once again designated.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앞서 VOA에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을 경우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런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이 테러 활동에 관여했다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아직 부족하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을 공동 발의한 테드 포 하원 외교위원회 테러 비확산 무역 소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여러 불법 활동들이 지난 1998년 북한이 테러 지원국으로 처음 지정됐을 때보다 미국의 국가안보에 더 위협이라면서 국무부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2008년 이후 영유아 사망률과 산모 사망률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당국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최근 UN 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영유아 사망률이 크게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보건성과 중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2014년에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에 26.7명에서 2010년 25.7명으로 줄고 2012년에는 22.7명으로 줄어드는 등 계속 감소세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사망도 2008년 19.3명에서 2010년 18.8명, 2012년 16.7명, 그리고 2014년에는 14.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영유아 사망률이 급속히 감소한 것은 북한의 공중보건정책과 열심히 일한 의료진의 노력 덕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1년 시작된 원격의료 서비스를 통해 평양의 옥류아동병원과 지방병원들의 소아과를 연결한 것이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산모 사망률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에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5.1명이 사망했지만 2010년 76명, 2012년 68.1명, 2014년에는 62.7명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한편 이보다 앞서 세계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세계개발지수 2016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5살 미만 어린이 1,000명당 2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현재 신생아 출생 10만 명당 북한 산모 8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 체제의 유선을 고발한 기록 영화가 다음 달 미국에서 개방됩니다. 뉴욕시를 시작으로 북미 지역의 15개 이상의 도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The happiest people on earth live in this country. And for several generations, the motto of their lives.
북한 당국이 체제 선전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과정을 담은 기록 영화 태양 아래가 7월에 미국에서 개봉됩니다.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태양 아래를 배급하고 있는 이카루스 필름스의 리비아 블룸 부사장은 이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태양 아래는 7월 6일 뉴욕시의 필름 포럼 극장에서 처음 개봉한 뒤 미국과 캐나다의 최소 15개, 최대 30개 도시에서 연달아 상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카루스 필름스에 따르면 뉴욕시의 독립영화관인 필름 포럼에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상영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시의 예술영화관 램을 모니카 필름센터도 7월 15일에서 21일 태양 아래를 선보입니다. 블룸 부사장은 이에 더해서 태양 아래가 북미 지역의 약 20개 영화제에 출품됐다고 밝혔습니다. 태양 아래는 북미의 가장 권위 있는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시애틀 국제영화제에서 5월 30일에 이어 6월 1일에 상영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미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영화제로 꼽히는 샌프란시스코 국제영화제의 금문상 경쟁 부문에 초청됐습니다. 이 영화는 역시 같은 4월 미국 위스콘신 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됐습니다. 1999년에 시작된 위스콘신 국제영화제는 미국과 세계의 다양한 독립영화를 소개하는 장입니다. 이달 22일에서 27일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열리는 낸터킷 국제영화제에서 태양 아래가 상영됩니다. 또 22일에서 26일에는 워싱턴 DC의 AFI 닥스 영화제에서 상영됩니다. 러시아의 저명한 기록영화 제작자인 비탈리 만스키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앞서 4월에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해서 지금까지 2만 9천여 명의 관객이 관람했습니다. 또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직접 관람하고 한국 국방부와 외교부에서 상영되기도 했습니다. 태양 아래는 1시간 46분 길이로 평양에 사는 진미라는 이름의 8살 소녀와 그의 가족들, 친구들을 1년간 촬영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진미가 소년단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북한 당국은 진미 부모의 직업과 거주하는 아파트 등을 모두 조작해서 감독에게 제시하는 한편 영화 촬영 내내 등장인물들의 대사와 연기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만스키 감독은 각본상의 영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물론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도 몰래 찍어서 북한 당국자들이 기록 영화에 개입하는 장면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만스키 감독은 지난 1월 VOA와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의 간섭 때문에 제작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Это правда, но это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진실을 담는 게 거의 불가능했고 사람들을 만나고 촬영을 할수록 사실이 아니라 비현실로 꽉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스키 감독은 그런 비현실을 사실처럼 왜곡하는 전 과정을 카메라에 담기로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가 공개되자 북한은 물론 영화 제작을 지원했던 러시아 당국과 정치인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반발과 대조적으로 영화는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올해 제21회 빌뉴스 영화제 발틱 게이즈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했고 제40회 홍콩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경쟁 심사위원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지난해 제19회 에스토니아 탈린 블랙나이츠 국제영화제에서 최고 감독상과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고 제19회 지라바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경기도 파주에서는 탈북민들로 구성된 임진강 예술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술단이 올해부터는 파주 지역사회를 넘어 한국 전역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는 탈북민들 중에 예술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지난 2013년 임진강 예술단을 만들었습니다. 임진강 예술단은 남북 간의 문화적 차이점을 극복하고 한민족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예술 작품을 창작하고 평화 통일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창단해 지금까지 4년째 한민족의 전통 무용이라든가 노래, 악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임진강 예술단의 백영숙 단장입니다.
임진강 예술단은 북한 문화예술 공연단체입니다.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의 딸 주민들로 그 예술단이 지금 현재 설립되어 있고요. 북한에서 전문 예술 활동을 하던 예술인들로 준비된 임진강 예술단은 북한 문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남북이 문화적 차이점을 해소하고 그 통일을 기반으로 하는 그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앞장서는 그런 선구적인 단체입니다. 북한이 전통 문화 예술 공연을 주로 하며 춤과 노래, 아코디언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금 예술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파주 지역에 북한의 문화예술을 알리고 탈북민들과 실향민들을 위로하기 위해 시작했던 임진강 예술단은 이제 파주 지역사회를 넘어서 전국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가문화지원 시스템에서 지금 그 실행하고 있는 신나는 예술여행 그 전국사회복지순회공연을 맡아가지고 전국의 그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들 비롯해서 문화가 그 소외된 그런 지역을 찾아서 예술 공연을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술 관람 경험이 없거나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 공연하는 신나는 예술 여행을 시작한 후로는 인진강 예술단 단원들이 더 바빠졌습니다. 지난해까지는 1년에 3, 40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요. 올해는 크고 작은 공연들까지 합해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무대에 서게 되는데요. 임진강 예술단의 김춘영 단원입니다.
옛날에 전쟁 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호응해 주시고 저희와 그 되게 많이 따뜻하게 공연을 다녀오게 되면 그런 분들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 공연을 하면서 그 관객분들이 호응을 같이 맞춰주실 때 그럴 때 되게 좋아요.
안영애 씨는 임진강 예술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요. 예술단의 일정을 관리하고 예술단과 관련된 업무를 돕습니다.
우리 예술단 어디가 다른데 공연 갈 때도 제가 가서 내가 매니저를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있어요. 봉사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잘 어디가 그랬는데 지금은 얼마나 활발하게 잘 나가는지 우리 대표님이 진짜 열성적으로 잘하고 계세요. 네.
안영애 이사는 직접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관객들이 박수치고 호응할 때마다 임진강 예술단에서 활동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임진강 예술단 공연은 지금 뭐라는가 저게 뭐이던가 저게 이 변신하는 옷 변신하는 그거 있어요. 그 어디가 수민들 그 우리 공연 나가면 맨 어디가 그저 그거 변신한 옷이 있어요. 변신한 옷이 있는데 그거만 하면 막 박수가 열광적으로 막
몇 개나 변신하세요?
네 개, 사계절이니까.
굉장히 비밀스럽게
하시네. 네, 비밀적으로 하지요. 그거 저는 어디가 우리 공연 나갈 때, 제 공연 할 때 어디가 뭐라긴 해. 우리 사람들이 많을 때 막 박수 칠 때 제일 보람이 느끼고요.
이제는 파주 지역을 넘어 전국 순회 공연까지 진행하고 있는 임진강 예술단인데요. 최근에도 공연을 꾸준히 이어왔고 이달에도 예정된 공연이 있습니다. 백영숙 단장입니다.
5월 31일 파주시에 새마을회 노인잔치를 크게 지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초대 공연 받아 하고요. 신나는 예술여행이 지금 현재 6월 21일 날 또 신나는 예술여행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우리 북한의 탈주민 임진강 예술단은 그 나라에서 지금 그 실행하는 신나는 예술여행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쉽게 아 그게 어떤 공연이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한국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를 하시고 우리 임진강 예술단이 주관하고 예 그 국민이 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라 전국 순회 공연을 지금 임진강 예술단이 맡아서 그 실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월 21일 날 그 신나는 예술여행이 강원도에 지금 잡혀 있는데 그 강원도 신나는 예술여행 우리가 그 갈 때는 취재진들과 함께 그 취재를 해가지고 전국에 신나는 예술여행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금 복지기금으로 운영하는 이 사업이 어떻다는 걸 제가 전국에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북한 예술의 멋을 전국에 전달하고 있는 임진강 예술단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북한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유적지에 건립한 박물관이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으로 VOA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은 입장료 수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사원 인근에 북한이 건립한 박물관을 외국인 관광객들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매년 250만 명의 외국인들이 앙코르 유적을 찾고 있지만 박물관이 이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은 지난달 현지를 직접 방문한 VOA 크메르어 방송에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90%가 캄보디아인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수익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2,400만 달러를 투자해 앙코르와트 사원에서 3km 떨어진 곳에 박물관을 짓고 첫 10년은 입장료 수입의 100%, 그 다음 10년은 입장료 수입의 절반을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이후에는 캄보디아 정부의 박물관을 기증하기로 한 것입니다.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의 옛 찬다르왓 부관장은 VOA에 북한이 10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다는 것은 너무 야심찬 계획이라며 캄보디아 정부와 수익을 나누기로 한 나머지 10년 기간 동안에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벽화가 그려진 박물관을 찾기보다는 앙코르와트 사원을 직접 방문하는 것에 훨씬 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에서 온 관광객들은 VOA에 벽화만 보러 이렇게 멀리 온 것이 아니라며 박물관을 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 if it's, it sounds like it's just a little...
영국 출신의 애슐리 밀워드 씨는 진짜 앙코르와트 사원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며 박물관에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크리스텔 비마르 씨는 VOA에 파노라마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앙코르 파노라마 박물관의 옛 찬다루안 부관장은 외국인들이 파노라마 박물관을 찾지 않는 이유는 광고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물관이 개관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여행사들이 관광 일정에 아직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찬다로왓 부관장은 앞으로 앙코르 시대의 크메르 영웅들의 동상들을 박물관에 추가해서 전시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물관 입장료는 외국인의 경우 미화 15달러, 캄보디아인의 경우 8달러로 현지 물가와 비교할 때 비싼 편입니다. 한편 타이 노랫 사차 캄보디아 문화예술부 장관은 VOA에 박물관 수익금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캄보디아와의 역사적인 유대관계 때문에 박물관을 지어준 것이지 수익금 창출에 목적을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35미터 높이의 이 박물관은 북한이 2011년 착공해서 4년 만에 완공했습니다. 특히 박물관의 주요 볼거리로 꼽히는 초대형 정경화는 북한의 만수대 창작사 소속 예술가 63명이 2년간 캄보디아에 머물며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 정부가 미세먼지와 관련한 특별 대책을 내놓았다는 소식이 있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국무총리가 주재한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통해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이 나왔습니다. 10년 안으로 한국의 미세먼지 수준을 유럽의 주요 도시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인데요. 2015년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는 1세제곱미터에 23마이크로그램입니다. 이 수준을 2026년까지 절반가량으로 줄이기 위해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비석탄연료 발전소의 전환,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 지원 등에 나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네, 친환경 자동차라면 어떤 자동차를 말하는 겁니까?
서울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경유버스를 LNG 연료버스로 바꾼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자동차는 그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석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로 가동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심각한 상태에 처해 있는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를 그 인접국가로 인한 외부적 요인 한 50%를 두고 있고요. 나머지 30%를 경유연료를 쓰는 경기도 지역 버스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래된 경유차를 천연가스 버스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미세먼지가 심할 때 이렇게 노후화된 경기도 경유버스가 서울 지역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현재 17만 4천 대 정도인 친환경 자동차를 2020년까지 150만 대로 늘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석탄으로 가동되는 발전소가 아직도 많은가 보군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석탄 발전소가 53개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등 다른 발전소와는 달리 석탄 발전소에는 설계 수명이라는 것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준을 정해서 40년을 전후로 발전소 가동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발전소로 전환할 것인지를 따지기로 한 건데요. 현재 가동 40년을 전후로 한 석탄 발전소가 모두 10개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속에 황산화물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석탄 발전소. 이제 그 특별 대책을 통해서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밖에도 생활 속 미세먼지에 대한 지침도 세워졌습니다. 숯불을 이용하는 고기구이 음식점 등이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설치하면 지원을 하고 에너지 재생을 돕는 친환경 건축물이 많아질 수 있도록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또 2020년까지 도로에 먼지를 없애는 청소차도 한 470여 대로 확대 보급한다.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네, 한국의 미세먼지 대책 알아봤고요. 서울통신 이번에는 지카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다. 이 남성의 정액에서 처음으로 지카바이러스를 검출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서울대병원이 지카바이러스 감염 판정을 받았던 한국 남성의 정액을 채취해서 바이러스 배양 검사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지카바이러스를 분리해낸 것인데요. 지카바이러스 위험 국가를 다녀온 여행객에게 임신을 피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이유를 강하게 뒷받침해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은 지카바이러스 감염 남성이 임신한 부인과 성관계를 할 경우 태아에게 지카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악의 경우에 한국에서도 지카바이러스에 의한 소두증 아기가 태어날 수 있다는 건데요.
네.
한국보건당국은 지카바이러스 위험 지역을 다녀왔을 경우 두 달간, 확진을 받았을 경우는 6개월간 성관계를 피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간편한 지카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한국 연구진이 개발했다는 소식도 들어보죠. 이 지카바이러스 관련 유전자 검사는 꽤 시간이 걸리는 검사인데 진단과 관리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국 바이오 기업이 개발한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 브라질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혈액 몇 방울을 떨어뜨린 뒤 20분 뒤에 그 나타나는 표시를 보고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패스티 하피두, 영어로 말하자면 빠른 진단 키트라는 이름의 이 진단 키트는 기존의 그 유전자 양을 늘려서 확인하는 분자 진단이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리는 것과 비교되는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네.
오는 8월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브라질 보건당국이 이 진단 키트의 생산 판매를 지난달 30일 승인했다는 소식, 브라질 현지 언론 보도가 한국에 전해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연구진이 개발하고 브라질 보건당국이 승인을 했다는 것, 사전에 서로 협력 관계가 있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는 한국의 그 바이오 나노 헬스카드 연구단과 그 면역 진단 키트를 그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인 젠바디가 브라질의 대표 국영 제약회사인 바이아 파마와 공동으로 협력 연구를 진행해왔던 것입니다. 지난해 9월에 지카바이러스 등 열대성 바이러스 감염 진단 키트 개발과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었답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 위험 때문에 올림픽 개최를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와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진단 키트는 크게 활용이 될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임상 평가까지 성공적으로 마치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의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 진단 키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가기념일인데 이 휴일을 앞두고 한국이 연휴를 맞은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순국 선열의 어떤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국가기념일인데요. 1년에 단 하루 조기를 개항하는 경건한 날이기도 하지만 오늘 일과를 마친 시각부터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네.
오늘 한국의 주요 고속도로는 오후부터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했고요. 인천국제공항, 뭐 동남아시아, 중국, 일본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휴가 한 달에 한 번꼴로 돌아오는 것 같네요. 또 연휴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사람들이 몰린 공항 풍경이 자주 뉴스가 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뭐 5월 어린이날, 어버이날 연휴 때도 엄청난 사람들이 해외에 다녀왔다. 뭐 이런 소식 제가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 비행기를 타고 바다 건너 제주도로도 갈 수 있고요. 조금 더 시간만 내면 일본과 중국 여러 도시라도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서울에서 제주까지 가는 비행시간을 조금만 더 하면 일본, 중국 어느 도시든지 갈 수 있는 요즘인데요.
네.
이번 사흘간의 연휴 동안 제주도를 찾을 여행객 18만여 명이랍니다. 또 인천공항을 통해서 필리핀 세부와 괌, 태국 푸켓, 일본 도쿄로 해외 여행을 다녀올 여행객 63만 7천여 명, 하루 평균 15만 9천여 명이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게 되겠네요. 자,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리비아의 아길라 살레 이사 국회의장 겸 정부 대변인을 리비아의 정권 이양을 방해한 혐의로 제재 대상자 명단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영토 내에 있거나 미국 시민의 관리하에 있는 이사 국회의장의 모든 재산과 이권은 동결되고 그를 대상으로 한 일반 미국인들의 거래도 금지됩니다. 미국 해외재산관리청의 존 스미스 청장 대행은 아길라 살레 이사가 리비아의 정치 과정을 방해한 책임이 있으며 미국의 조치는 리비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해치는 인물들에 대한 제재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 과도정부와 더 낫고 더 안정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스미스 청장 대행은 말했습니다. 이사 의장은 리비아의 정권 이양에 필요한 의회 표결을 거듭 지연시켰습니다. 2015년 10월 이사 의장은 리비아 정치 합의와 국가통합정부 인준 표결을 위한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의장은 국가통합정부를 인준하는 데 네 가지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폐회를 함으로써 표결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2015년 11월 초에도 이사 의장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여행을 떠나버려 의회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이사 의장의 여행은 국가통합정부 인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동이었던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표결을 해야 한다는 거듭되는 리비아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지연책으로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2016년 1월 25일 드디어 의회는 리비아 통합정부와 대통령 위원회를 비준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까지 이사 의장은 많은 의원들이 과도정부의 내각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강요 인준 표결을 막고 있습니다. 그 같은 저지는 리비아의 정치 합의에도 위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의 과도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정권 이양을 위협하는 어떤 개인의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 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